오늘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다시라고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바닷가에 지나가시다가, 사실 바닷가라고 했지만 큰 갈릴리 호수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해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시 그 바닷가로 나가신다. 그렇게 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곳 역시 해변가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이 해변가에서 종종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자주 이용하신 곳은 회당이죠. 맨 처음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데리고 가신 곳이 회당, 바로 유대인들이 늘상 모이는 곳이, 또 예배가 있는 곳이 회당이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실 때마다, 마을에 들르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 살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시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시면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이렇게 바닷가, 해변가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기록을 또 성경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바닷가로 가시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닷가, 해변가로 표현하고 있는 곳, 바로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또 많은 사역을 행하셨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주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적을 넘어서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천국 복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 강림 후에 보니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이미 가르치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다시 나가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명을 부르셨는데 이 4명의 직업은 아주 평범하죠. 가장 흔하죠. 바로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어촌을 중심으로 어업이 주사람이기에 어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부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죠. 좋은 직업이다, 나쁜 직업이다, 귀한 직업이다, 천한 직업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인데, 오늘 부르는 이 사람의 직업은 앞에 네 명과는 결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세리, 세리는 바로 죄인의 그룹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 당대의 죄인의 대명사이고 바로 민족의 반역자인 것입니다. 민족 반역자.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원성의 대상인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앞에 12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인 랍비들이 제자들을 모을 때에는, 부를 때에는 격에 맞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하나, 우리 주님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 죄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현재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죄인이라면 그가 회개하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에 죄를 사해 주시면서 정결케 하실 것이요,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능력을 훈련하시고 가르쳐서 채워주실 것이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과 신분과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열망과 갈망과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또 지금 우리가 내년도 봉사 신청서를 내고 있는데도요, 나의 능력, 나의 가지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의 부르심에,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얼만큼 헌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겠는가, 이 열정과 열망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서 나는 자격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해서 사양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불러주시면, 또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그 열심,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불러주시는데 바로 세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욕하고 민족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는 세리일지라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면,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식탁교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다 하는 것이죠. 레위는 히브리 이름이고 이제 그동안은 레위로 불렸을 텐데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는 다 마태로 불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바로 마태이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본인이 기록한 것이죠, 마태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레위라 부르지 않고 다 마태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 후에 제자가 된 이후에는 다 마태라고 불렀다. 그래서 열두 제자 명단에도 다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고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 마태와, 마태복음에도 도마와 세리 마태, 누가복음에도 마태와 도마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태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로 되어 있기에 우리는 레위, 마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레위 이름을 좀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기 단어의 문법을 보게 되면 그냥 한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나를 따르면서 계속해서 나를 쉬지 말고 따라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 레위는, 즉 마태는 그의 전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그들의 전 인생을 걸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짧은 인생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 인생을 주님의 그 말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의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리는 그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자기가 매기기 나름인데요. 기준 정해져 있지만 로마에 낼 거 넘어서서 얼마든지 자기가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뒷거래하면서 깎아주고 얼마나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기에 이제 그들은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것이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수탈한다, 그래서 민족 반역자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리였겠습니까? 그 자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일어나,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땅의 짧은 부귀영화, 인생의 부귀영화, 그것에 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 그것에 따라서 인생을 걸고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짧은 인생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부분에 너무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따르심, 부르심 그곳에 아멘하고 날마다 날마다 따라가는 제자의 영성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천국의 영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으니 또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섬김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레위 마태는 이날 이후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3년여 주님 잡히시던 밤에 도망하던 제자에 물론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했죠. 그리고는 변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 이전에는 지식을 교육받고 주님의 인품을 교육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했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의 뜻을 다 이해하게 되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수많은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 순교자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도로서 또 순교의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지구의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즉시 일어나 따랐던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금 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를 보게 되면 세리에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로마 관리들 밑에서 정해진 세를 걷는 겁니다. 토지세, 인두세, 사람들마다 1년에 한 번씩 걷는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관리에 속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식민지 하에서의 준공무원의 형태인 것이죠. 이제 이만하더라도 로마의 앞잡이라고 이제 비난을 받는 상황인데 또 한 그룹이 있으니 이제 로마가 세금을 거두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아예 하청을 떠맡기는 겁니다. 한 지역에 거두어드릴 세금 그것을 중간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자가 그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토지세, 인두세 같은 정기세금 이외에 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 사고 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어느 정도 1년 동안 내 고정적인 그런 세금을 매겨서 어느 업자가 계약을 해서 그것을 이제 따내게 되면 그만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권을 따기 위해서 또 뇌물도 들어가고 또 세금도 많고 하다가 보니까 그 이외에 나머진 자기 재량이기 때문에 원래 내야 할 세에 몇 배씩 이렇게 물리면서 수많은 부정축제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극단주의 세력들에 의해서는 암살 대상이 오를 정도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 하면 유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 법정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 세리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가장 현실적인, 실용주의적인, 어찌 본다면 현실주의적인 인물의 한 유형일 수가 있습니다. 배금주의 사상의 전형적인 그런 인물일 수 있죠. 가치관보다는 소신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수많은 일가친척과 그 다음에 동족이 배신자라고 민족 반역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인데도 불구하고 그날그날 수입만 불어나면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유형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랍비라면 절대로 이러한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랍비에게 큰 스승들 랍비들에게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인재를 찾아다니시면서 부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라면 평판이 좋은 제자를 받아들여야 아, 그 랍비 밑에 아주 훌륭한 그런 제자들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서 그의 세가 더 불어나고 영향력도 더 커질 터인데 이런 민족 반역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의 명성이 추락하기 때문에 들어오겠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리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거룩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마련하시고 또 일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 바로 레위를 부르신 마태를 부르신 바로 그 모습인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의롭고 어떤 수많은 공로를 쌓고 누가 보더라도 아 그럴만해 이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제자로 키워주신 이 레위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또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로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다. 오직 딱 하나. 주 예수의 말씀 그대로 따르겠다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따르겠다는 그 영적인 자세 이것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세리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그 레위의 모습 세리인 레위의 모습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 따르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요구라면 즉시 일어나 따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즉시 일어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실 바울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통달하였고 경건생활도 철저하였죠. 집안도 훌륭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 은혜 앞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정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에게 부족함 없는 그 환경과 그의 지식과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의 박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 열심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어서 교회를 공격하던 것이 이제는 사단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겸손히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면서 오직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라도 이룬 것이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겸손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는지라. 즉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성경 연구가들은 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에 주목하고 연구를 하면서 당시에 이 큰 잔치를 베풀 정도가 되면 상당한 재력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해서 이제 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제를 했겠지만 상당한 자산가였다라고 또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무언가를 잡수셨다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의 단어는 누워서 즉 엎드려서 식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방바닥에 눕거나 기대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 그냥 앉아 잡수시더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형법이나 뭐 민법이나 이런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좀 긴 기간 동안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율법의 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출발은 좋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율법 시행 세칙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또 만들고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율법을 죽이게 만들었다. 율법을 정신을 꽁꽁 묶어가지고 율법의 세부 규정에 그냥 다 얽매이게 만들어서 인간을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려는 이 율법이 오히려 인간의 영혼과 삶을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정했던 그런 율법의 규정과 또 전통과 율법 시행 세칙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또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중간층 이하 하층계층을 이제 통틀어서 이 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들이 땅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에 속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제자들을 받을 때에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이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말하자면 정결례를 행해야 할 정도로 부정을 타는 일이어서 아예 상대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지나가다가 인사도 안 하는데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은 이제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한상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리새파의 고정관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리의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즉 경건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계시니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불평을 하였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는 것 보고 마음속으로만 불평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을 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파의 원래의 출발은 이제 그 단어는 분리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세상에 오염된 세속과는 전혀 다른 분리된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자비를 이제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비판하는 것을 들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신약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이었다. 다른 문헌에도 기록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든가 속담들을 인용하시고 그 뒤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이해를 할 수 있게 먼저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어놓은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파 그리고 서기관들을 말하죠. 의사는 바로 우리 주님, 인류의 구원자요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병든 자는 바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이들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도 역시 단어 뒤에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의인은 진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헬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진정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의인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때를 따라 금식하고 모든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파, 자칭 우리는 의인이요 저들은 죄인이라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저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이 다른 부분에서 비유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지만 늘 말씀에 부족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데 부족하고 저는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 감사하지만 여전히 죄 모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날마다 날마다 머리 조아리면서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사람 바로 이들을 죄인이라고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고개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이 말하면 됐지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의인이 아니고 참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수많은 말할 수 없는 헌신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왔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정말 죄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죄로부터 떠나서 의에 이르기를 위하여 날마다 경주에 나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의에 섰다 하지 아니하고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가 그 위에 얹어지는 그러한 죄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들을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세리 레위의 그 모습,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기뻐서 자신의 세리 친구들과 그 죄인들을 함께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바로 그 모습, 구원받고 주님 부르심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이들에게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가는 구원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 레위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대회 기간에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당연히 해야죠. 전도의 사도로. 괜히 가슴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빨리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악한 악의 그 사단의 영향력들이 이 교회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고 성결케하여 주시어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속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이전에라도 우리의 속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의 사도로서 때를 놓치지 않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것 믿으며 그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질 것 믿으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기도의 파수꾼으로 전도의 사명자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